무지는 양 극단에 있다. 한쪽 끝에 서서 다른 쪽을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을 때 어리석은 고집불통이 생겨난다.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해악 중에 하나는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의견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생겨난다. 현명한 자는 다양한 의견 가운데서 자신에게 합당한 의견을 골라서 선택한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네. 선생님, 진짜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골치 아프고 답답한 게 무지로서 일관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네. 알고 있던 무지는 뭘 모르는 게 아니고 예. 오직 하나의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들이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물러서지 않는 거죠. 네. 정말 답답하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배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고전 읽기 문을 열었습니다. 참여 고지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 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전 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 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공연 안내는?
예, 제가 할까요? 네. 이번 주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 첫 곡 듣고 가서 시작합니다. 첫 곡 듣고 옵니다. 임재범과 태희의 노래예요. 겨울이 오면.
우리는 곧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민주주의의 생존 조건, 그 답을 찾기 위한 책, 토크블의 미국 민주주의 두 번째 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토크빌은 본인의 본국 프랑스에서 민주주의를 찾지 왜 미국에 가서 찾았어요?
그래요. 토크빌 당시에 이게 이제 이 책이 쓰여졌던 게 예. 1835년에 1권이 나오고 40년, 5년이 지나서 40년에 2권이 나왔으니까 이 당시로 보면 프랑스에서도 혁명이 일어난 지 꽤 오래됐고 그 네. 혁명은 계속 다시 생겨나고 그랬죠. 근데 그 속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가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잠깐 프랑스 혁명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1789년에 베르사유의 감옥을 습격하면서 이제 네. 시민 운동이 시작되죠. 그러나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었어요. 그리고 1793년에 공포 정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숙청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혁명의 사상을 전 유럽에 이제 전파하게 되죠. 그러나 나폴레옹은 왕정 황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부르봉 왕조가 예. 복고하는 왕정 복고로 돌아가게 되죠. 네. 그리고 1830년에 7월 혁명이 생겨나서 루이 필립의 왕정이 들어오고 다시 18년이 지나서 48년에 루이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되면서 제2제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예. 사실은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았었죠.
그랬구나. 좀 많이 복잡했던 모양이구나.
그렇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용히 평화롭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정착
글쎄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도 네. 대단히 재미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혁명사를 연구하게 될 때 미국의 독립전쟁을 또 하나의 미국의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 예.
미국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유럽, 특히 영국계 그 잉글랜드인들이
네.
청교도들이 이제 먼저 그쪽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
유럽, 그러니까 구체제의 유럽들을 보면 다 이제 신분사회였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맛을 알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아, 예.
그리고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이제 필그림 파더스 그래가지고 1620년도에 이제 네. 뉴잉글랜드에 도착하게 되는데
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이 네. 집단을 이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거쳐서 이제 생성된 신생국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일어나려면 그 바탕이 되는 평등과 자유에 대한 문제에 대한 빛이 없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가 미국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평등과 자유라고 하는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는 논지가 하나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만들기에는 별 그렇죠. 탈이 없었다.
그렇죠.
그랬구나. 그러면은 저희 지금 12월 19일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거해야 되죠.
그런 바탕이라면은 미국도 선거는 일찌감치 자리 잡았겠는데요?
그럼요. 보통 선거를 했으니까 미국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 참정권을 가지고 있고 네. 이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자기 지도자를 뽑았다는 것이죠.
네. 뭐 보통 선거, 뭐 보통 사람들의 정치 뭐 이런 거 주장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구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이제 히토크빌이 늘 가서 받고 놀라웠던 충격이 뭐냐면
네.
귀족주의적인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인들의 세상 속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
다 참여해서 자기의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게 되는 이 부분을 이제 충격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참 보기 좋은데요. 그냥 마음부터 편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예. 지금의 입장이고
예.
그 당시 토크빌이 열린 마음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거를 예.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고품격 퀴즈 내드릴게요. 미국은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양원제인 미국의 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보기 1번 상원과 하원. 2번 내원과 외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세 분께 신원문화사에서 나온 다시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미국은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양원제인 미국의 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보기 1번 상원과 하원, 2번 내원과 외원입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미국은 신분이 뭐 훌륭하거나 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의회를 둘러본 토크빌의 감상은 어떠했는지 우리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들어볼게요.
워싱턴의 하원에 들어가 보면 그 대회의체의 천박한 형태에 놀라게 된다. 하원 의원 전체 속에 단 한 사람의 인물다운 인물이 없는 일도 흔하다. 하원 의원들은 거의 모두 전혀 생소한 미미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시골 변호사나 상인 또는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이 지극히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하원 의원들이 글쓰기를 정확히 안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하원에서 몇 걸음 떨어져서 상원이 있다. 상원의 넓지 않은 면적 안에는 아메리카의 명사 상당수가 들어있다. 상원 의원으로서 활동적이고 당당한 경력을 가지지 않은 인물은 거의 없다. 상원은 당당한 웅변을 자랑하는 법률가, 저명한 장군, 현명한 관리 및 저명한 정치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의 토론은 유럽에 가장 뛰어나다는 의회 토론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이상야릇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며 왜 하원보다는 상원에 능력 있는 시민들이 모이는가? 왜 하원에는 천박한 요소들이 두드러지고 상원은 지성과 재능을 독차지한 듯 보이는가? 상하 양원 모두 국민에게서 나오며 양원 모두 보통 선거로 뽑힌다. 또한 아직까지 아메리카에서 상원이 국민의 이익에 적대적이라는 말이 나온 일은 없다. 그렇다면 어떤 원인에서 이런 놀라운 차이가 기인하는가? 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하고 반면에 상원은 피선된 기구들이 선출한다는 점이 이런 차이를 설명해 줄 듯 싶은 유일한 이유이다. 시민들 전체가 각 주의 입법부를 지명하며 연방헌법은 이들 입법부를 수많은 선거인단으로 전환시켜 상원의원들을 뽑게 한다. 상원의원들은 간접투표 방식으로 뽑힌다. 그들을 뽑은 주의회들은 독자적인 선출 권한을 가진 귀족기관이며 특권기관이 아니며 그들을 뽑은 주의회들은 독자적인 선출 권한을 가진 귀족기관이나 특권기관이 아니며 시민 전체가 선출한 기관이다. 주의회는 일반적으로 매년 선출되며 상원 선거를 위한 만큼의 새로운 주의원들이 매년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선된 사람들의 회의체를 통해서 국민의 권위를 전달하는 것은 그 회의체 속에서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 분별력을 진작시키고 그 선출에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선출되는 인물들은 국민을 다스리는 다수를 대표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소한 정렬이나 사회에 해독이 되는 악폐보다는 사회 속에 내재하는 고귀한 사상 및 고귀한 활동을 진작시키는 관대한 성향을 대표하는 것이다. 아메리카 합중국이 피선된 기구에 의한 선거 계획을 그들의 대의 제도에 좀 더 도입하든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숨은 함정 속에서 처참하게 멸망하는 위험을 겪든가 하는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나는 이 특이한 선거 제도를 국민 모든 계층이 골고루 정치 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을 스스럼 없이 주장한다. 이 제도를 어느 정당의 배타적 무기로 전환시키려는 사람들이나 이 제도를 사용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모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네, 백운철 씨 잘 듣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양원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단원제죠.
단원제죠.
예. 네. 그 원래 사람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그러는 건가? 양원제가 더 나은 것 같은 얘기가
좋아 보이죠? 네네. 예. 사실은 유럽의 국가들의 대부분이 네. 양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양원제죠. 독일, 프랑스, 이태리.
네.
그래서 뭐 스페인, 뭐 다, 예. 뭐 다 양원제예요.
네.
미국 양원제죠. 캐나다 양원제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에도 양원제 많아요. 가까운 일본 양원제죠. 네. 우리는 한때 4.19 혁명 이후에 네. 윤보선 씨의 장면 내각에서 한 2년 정도, 60년에서 61년까지 양원제였어요. 민의원 참여해서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
결국 부패로 끝이 나고 군사 혁명이 일어나면서
네.
우리는 이제 보류해 두었습니다.
보류.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예. 양원제에 대한 이제 그 논의가 네. 있어 왔죠. 노무현 정권에서도 있었고, 네. 이명박 정권에서도 있었고, 있어 왔지만 지금 검토 중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경우는 이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네.
미국은 현재는 지금 50주입니다. 물론 이 토크빌이 갔던 때는 다르지만
예.
그래서 상원의 의원은 각 주마다
네.
인구와 관계없이 각 주를 대표하는 두 명의 상원 의원을 뽑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뽑히는 사람들은 다 명망이 높은 명사들일 수밖에
그렇죠.
없게 되겠죠.
상원은
네. 네. 그리고 이제 하원은
네.
주마다 이제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네.
결속력도 있고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대표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인구에 따른 비례 대표를 갖고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네.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는 53명의 하원 의원을 뽑을 수 있어요. 워낙 많아요.
상원은 2명인데 또 하원은 한 53명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가
예,
그렇다는
예,
인구가
예.
제일 많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인구가 아주 적은 주 같은 데는
네.
이제 하원이 한 사람밖에 배정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원은 주마다 다 있고
네.
2명씩 그리고 하원은 그 주의 인구에? 크기에 따라서 인구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배분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렇구나. 438명. 그래서 토탈 네. 합하면 미국의 수는 538명으로 되어 있어요. 많죠.
양원제가 좋아, 뭐 단원제가 좋아, 이게 문제가 아닌 거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논란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예. 귀족주의, 귀족 정체가 더 좋으냐, 군주제가 예. 좋으냐, 아니면 예. 민주 정치가 좋으냐 이렇게 묻는 것도 사실은 토크빌이 예. 대답하기 어렵다. 어떤 체제가 좋아서 결국 그 국가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됐었죠.
잘 운영될 수 있는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제도적인 장치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선출된 정치가들인데 선거에 뽑히고 난 후에 부정부패를 일삼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한 토크빌의 진단을 들어볼게요.
귀족 정치와 민주 정치가 부패를 조장한다고 서로 비난할 경우 엄격한 구별을 해야 한다. 귀족 정치에서는 권력 상층부에 위치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로서 오직 권력만을 바란다. 민주 정치에서는 정치가들은 가난하며 재산을 쌓아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귀족 정치에서의 지도자들은 별로 부패할 필요가 없으며 돈에 대한 욕망을 크게 갖지 않는 반면에 민주정치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이다. 그러나 귀족정치에서는 권력의 정상에 이르려는 사람들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부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정권은 경매에 붙여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민주정치에서는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별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권력을 부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엄청난 것이다. 민주정치에서는 돈을 주고 매수할 사람들의 수는 적지 않지만 돈을 낼 사람들은 별로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쓸데없을 것이다. 귀족 정치를 이끄는 사람들이 때로 국민을 부패시키려 한다면 민주정치의 지도자들은 그들 스스로 부패한다. 귀족 정치의 경우에는 국민의 윤리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것이고 민주정치의 경우에는 훨씬 더 가공할 간접적인 힘을 가해지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은 거의 언제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혐의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신들에게 비난이 돌아올 비열한 행위를 정권으로 감싼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위험한 선례들을 만드는데 그런 일들은 의연한 투쟁들을 짓누르고 사악한 음모들을 권력으로 치장하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계층에는 사악한 인간들이 있으며 그런 자들이 세습권에 의해 왕위에 오르는 세습권에 의해 왕위에 오르고 또한 민주정치뿐 아니라 귀족 정치의 권력 정상에서도 타개해야 할 인물들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은 나의 견해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럭저럭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들의 부패 행위는 그 속에 거칠고도 비열한 전염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전염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치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귀족의 타락에는 일종의 귀족적 세련미와 장대한 풍모가 있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타락은 외부로 번져나가지 않은 일이 흔하다. 일반 국민은 궁중 음모의 어두운 미로를 뚫고 들어갈 수 없으며 우아한 태도, 세련된 취향 및 유려한 언사 밑에 숨겨진 패덕을 간취하기란 언제나 어려운 노릇이다. 그렇지만 국가 재정을 약탈하고 국가의 특혜를 팔아먹는 적은 간악한 악당이라면 바로 이해해서 실천에 옮겨둘 수 있는 기술이다. 그렇지만 정말 우려해야 할 것은 귀족들이 부도덕하다거나 부도덕성이 장대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민주정치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자기들과 같은 계층에 속하던 사람이 몇 해 안에 미미하던 지위로부터 부귀영달의 자리로 오르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광경 때문에 그들은 놀라고 부러워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어제까지 그들과 같던 사람이 오늘에는 어떻게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지 알아보게 된다. 그 사람의 신분 상승을 그의 재능이나 덕성으로 돌리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자신들이 그 사람보다 재능이나 덕성에서 뒤진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의 성공을 그의 모종의 부정 때문이라고 하기에 이른다. 이리하여 패덕과 권력, 성공과 무가치성, 실용성과 불명예라는 생각들 사이에는 증오스런 끈이 맺어지게 된다.
지금 낭독한 부분 중에 보니까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은 거의 언제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다라는 글귀가 나오는데
하여튼 지금 낭독한 대목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요.
재밌는데
우리나라도 결코 이거 자유롭지 않은데.
아 그렇죠. 네.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일리도 있고 네.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네. 귀족 정치를 귀족주의적인 어떤 그 정체를 가지고 있는 데를 보면
예.
야, 이 사람 다 돈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정치의 통치자가 됐기 때문에
예.
야, 부패할 이유가 없다. 뭐 이미 돈 많은데 뭐를 거둬들이겠냐. 그러나 민주주의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중이 떠중이들이 당선이 돼서 결국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니 권력을 가지고 또 부도 챙기려고 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 부패와 부정에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일견 맞아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또 무슨 얘기냐면 네. 나하고 딱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내 통치자가
됐어.
돼버린 거.
예.
기분 나쁜 얘기다. 그런 얘기도 나와서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어디든지 그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부를 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부패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늘 같이 가는데
네.
이제 재밌는 거는 청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다산의 견해를 여기서 좀 얘기하게 되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다산은 청렴한 것은 영리한 거다. 머리 나쁜 자만이 청렴하지 않은 길을 걷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예.
크게 탐하는 자는 절대로 예. 작은 거를 가지고 걸려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라. 왜 작은 것 때문에 걸려드냐. 그러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는데
네.
노나라 승상이었던 사람 중에 공의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생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생선을 이제 상납하는 거죠.
예.
야, 이건 뇌물 아니다. 그러면서 주는
예.
거죠. 그러나
예.
이 사람이 안 받아요.
예.
안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재상일 때는 내 돈 내고 사 먹으면 된다. 그런데
예.
내가 네가 주는 생선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려서 재상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나는 가난해질 텐데 그때는 아무도 생선을 갖다 주지 않을 거고
그쵸.
난 돈이 없으니 내 돈으로서 사 먹을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나는 생선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이 얘기한 대로 아주 영리한 사람은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덥석덥석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만 해도 재밌죠.
재밌네요. 예. 자, 노래 잠깐 듣고 와서 이야기 다시 이어보도록 할게요. 마이클 잭슨입니다. Will you be there?
여러분께서는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신혼문화사에서 나온 토크빌의 다시 보는 미국 민주주의와 한길사에서 나오는 미국 민주주의 1, 2권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낭독하고 있습니다.
네, 토크빌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상 최고의 제도라고까지는 생각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미국식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식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서 이 토크빌을 놀라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에게는 공공의 정신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상업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이런
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예.
공공의 일에 발벗고 나선다.
오.
그리고 준법의 정신이 있다. 법을 지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이 사소한 그 이익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이름, 국가의 이름으로 뭔가가 규칙이 정해지게 되면 그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멋있네. 대단히 재미있고 흥미롭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네. 토크빌이 이야기를 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장점, 공공의 정신과 준법 정신 부분을 낭독으로 들어보고 올게요.
"인간은 자연적 본능에 따라 자신의 고향에 애착을 갖는다. 이것은 자신의 습관에 대한 집착과 같은 것으로 거의 맹목적이며 충동적인 감정의 애국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는다. 애국심의 충동은 순간적으로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성을 갖기는 어렵다. 다른 종류의 애향심도 있다. 그것은 지식의 기반을 두고 법률에 기초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 행사에 연결된다. 사실 아메리카는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니며 영국에서 관습이나 전통도 가져오지 못했다. 또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던 사이로 최근 처음 만났을 뿐이다. 그래서 조국에나 본능적인 충동에 의한 애착을 가질 만한 근거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들은 타운이나 카운티, 주의 일에 열정적인 관심을 갖는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공공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합중국의 하층민들은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번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메리카인들은 사회와 국가의 모든 일에 참여하면서 나라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국가를 옹호하는 것을 자신을 옹호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외국인이 아메리카인 앞에서 아메리카를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메리카를 비난하는 일에 이해를 구하고자 하면 냉정한 거절을 받을 것이다. 권리는 중요한 개념이다. 어린 아이들은 처음 타인의 소유에 대해 아무런 인식을 가지지 못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타인의 소유를 배려하고 마침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권리를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아메리카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도 동시에 인정한다. 그렇기에 유럽에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재산에 대한 불평도 별로 들리지 않는다. 아메리카에는 거린이 없다. 누구에게나 지켜야 할 자기 자신의 재산이 있기에 다른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는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메리카에서는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도 정치적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인들은 낮은 관리들에게도 불평 없이 복종한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길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아메리카에서는 재산의 소유에 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도 하층 시민들에게까지 도달했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권리의 개념과 결부시키는 것은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자신의 이익에 대한 집착은 인간에게 가장 변하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다. 정치적 권리를 누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위험하다고 피한다면 결코 배우지 못할 것이다. 권리를 누려본 사람이 권리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익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유가 주어지면 혼란과 무질서가 나타나고 불화와 충돌이 빈번해진다. 자유는 정착되고 한참 후에야 비로소 그 혜택이 나타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국민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은 보다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다. 법률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경우 그 법의 우수성이 좀 결여될 수 있기는 해도 법적 권위는 증가한다. 합중국에서는 노예와 하인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입법에 기여한다. 법은 국민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에 맞서는 것은 국민의 의견에 맞서는 것이 된다. 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에게서 나온 법을 존중하는 것이다. 합중국에서는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데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비록 법률이 귀찮고 피곤한 것이라 할지라도 합중국 시민들은 법을 따르고 지킨다. 이것은 다수의 결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법이 국민에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미국 사람들은 참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이 사람들 보면 애국심 대단하죠.
대단하죠.
길거리 네. 가다가도 잠깐 무슨 인터뷰를 청하거나 하면은 꼭 나는 아메리칸인이다. 너무 자랑을 하잖아요.
애국심이 아주 강하죠.
예. 이거 그 공공의 일에 참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보면 네. 사실은 이제 대도시도 없이 이렇게 네. 모여 살기 시작하고 이제 타운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카운티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일은 자기들이 모여서 뭔가 토론하고 의결하고 그리고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런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공공의 어떤 일도 그렇고
예.
이것이 내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짧은 역사 속에 축적이 돼 있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저 법을 내가 지키면서 어떤 때는 불합리하다, 나한테 안 맞는다.
계산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죠. 그런데 저건 내가 만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전
누가 남이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것 같으니까
네.
나한테 불리하냐 이익이 되냐를 이제 따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민주주의의 과정 속에서 대표를 선출하고 그 의회의 대표자들이 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예.
저 법은 내가 만든 것이고 불합리하다 그러면 언젠가 다시 제도권 안에서 저걸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내가 고칠 수 있다.
그렇죠.
이거죠.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거기다 토를 달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 만약에 그거 잘못되면 내가 다시 바꿔야지.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훈련들이 정치적 훈련들이 이제 그 역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미국은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양원제인 미국의 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1번 상원과 하원, 2번 내원과 외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세 분께 신원문화사에서 나오는 다시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드립니다. 자, 앞에서 민주주의의 장점을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얘기해요. 다수의 절대 권력과 그로 인해서 횡포가 불어오는 폐해들을 들어보겠습니다.
합중국의 위험은 흔히 말하듯이 과도하게 주어진 자유에 있지 않고 오히려 다수의 폭정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여론, 입법부, 행정권 등 어디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든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수에 의해 인정된 기구들이다. 공권력도 다수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며 배심원도 다수의 지지로 부여된 권리다. 이런 폭정을 피하기 위해 입법부는 다수의 노예가 되지 않게 구성되어야 하며 행정권은 안정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사법부는 다른 두 기구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해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아메리카 내에서 지금 다수의 폭정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폭정에 맞설 확실한 방벽이 없다는 점은 인정된다. 예를 들어 1812년 볼티모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 전쟁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은 그 전쟁을 지지했다. 반면에 전쟁을 반대한 소수 의견의 신문사는 그 반대 입장 때문에 군중들의 습격을 받았다. 민병대가 소집되어 그 신문사 편집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제 구인해 형사범으로 감옥에 수감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미쳐서 날뛰는 군중들은 감옥까지 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편집인 중 한 명은 피살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을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이때 범인들은 재판에서 배심원들에 의해서 사면되었다. 다수파의 집단 행동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될 경우 언제든지 폭동으로 변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임의로 허용되는 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폭정과는 분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은 다수에 의해서 제정되고 법률의 집행도 다수의 감독을 받는다. 관리들은 다수의 지지에 의해서 위임된 자들이며 다수의 요구를 수행하는 대리인과 마찬가지다. 아메리카의 관리들은 유럽에 비해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영역에서 더 많은 독립성을 가지고 때로는 자신의 지위를 넘어서는 임의적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수의 여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은 언젠가 민주주의 자유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아메리카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결정되기까지 많은 토론이 일어나지만 일단 다수의 견해가 결정되고 나면 다수 의견의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반대자들까지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군주의 권한이 개인의 행위는 통제하지만 의지까지 억압할 수 없는 반면 다수의 권력은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의지까지도 억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수의 권력은 실제적이며 또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된 권력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합중국에서는 언론과 사상의 진정한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 유럽의 입헌 국가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사상을 자유롭게 설파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진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독재 국가에서라면 국민이 그의 편이고 자유 국가라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 같은 민주정치 제도에서는 다수가 절대적인 세력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수에 맞서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다수로부터 지속적인 박해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동조자들은 사라지고 그의 정치적 생명은 아마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 제도의 억압성은 군주주의 시대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띈다. 군주 독재 하에서의 억압은 신체적 형벌을 동반하지만 양심이나 영혼을 구속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민주제도 하에서는 인간에게 어떠한 신체적 가해나 구체적인 억압도 없이 다른 사상을 가질 자유가 인정되지만 다수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따돌림당할 위험을 각오해야만 한다. 이것은 비록 실제로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못한 삶이 될 수도 있다. 합중국에서 지배권은 절대 군주정에서처럼 야유나 비난을 받을 수 없다. 지배 권력을 위임하는 다수는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아무도 감히 지배 권력을 비난할 엄두를 가지지 못한다.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위대한 문학이 출현한다. 아직 아메리카에 위대한 작가가 없다면 이유는 아메리카 사상에 자유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스페인의 엄격한 종교 재판도 반종교 서적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종교 재판이 없어도 반종교 서적을 출간하는 사람이 없으며 방탕한 책을 쓴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책을 쓸 사람이 없다. 다수의 시민들 품행이 단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수가 방정하고 근실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수의 권력 독점이 아메리카의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독립전쟁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은 유능한 인물들의 훌륭한 지도를 받았지만 지금은 능력 있는 정치가들이 별로 없다. 이것은 다수의 독점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 선거로 여당이 된 제1정당이 모든 권력을 다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경우 종종 보게 되죠. 근데 그들을 누가 뽑았나요? 국민이 뽑았어요. 근데 국민은 힘이 없어요, 선생님.
그렇죠. 예. 일단 이제 게임의 장이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수의 힘, 예.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장점이면서 토크빌이 아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듯이,
네.
다수의 힘이 신체적인 것을 지배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상과 영혼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정이나 전제 군주제 같은 데나 귀족 정치거나 이런 데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구금하겠지만,
예.
그러나 그 사람은 품격과 품위를 가지고 또 국민의 지원을 가지고 그 안에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시시한 견해라 하더라도 그게 다수의 견해이고 다수가 동의한 의견이라고 그러면,
예.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이니까 딴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왕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박해를 네. 받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될 때 이 다수의 폭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 볼티모어 사건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네네.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수의 의견. 그럼 다수는 소수를 억압해도 되고 소수의 의견은 가치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죠.
예. 이 선거를 통해서 뽑힌 인물들이 민의를 얼마나 잘 대변해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은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든지 간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선생님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야기는 내일로 다시 옮겨질게요. 이렇게 해서 어제와 오늘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제1부를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1부를 마무리하는 토크빌의 결론, 한 말씀으로 짧게.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평등과 자유가 없이는
네.
민주주의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왕정과 전제주의가 좋은 건지 민주주의가 좋은 건지 그거는 잘 얘기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예.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토크빌은 일부에서 민주주의의 장점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내일부터는 제2부가 이어집니다.
고전 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 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신원문화사에서 다시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국립극장 헤어룸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미국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퀴즈 당첨되신 분들 방송이 끝난 후에 고전일기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방에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낭독해 주신 내레이터 백운철 씨.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는 마돈나입니다. 아메리칸 파이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희구였습니다.
저는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Alone.